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 교회랑 집이랑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가끔 그 라디오 코리아를 이렇게 듣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분이 자기 친한 친구가 크고 좋은 집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부럽더래요. 시기가 났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크고 좋은 집을 사야 되겠다. 본인 집을 내놓고 부동산에 내놓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를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좋은 집이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리얼터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광고를 봤는데 이 집을 꼭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리얼터가 하는 말이 그 집이요? 당신이 내놓은 집입니다. 그러더래요. 예.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질문이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을 텐데 가인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질문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가인을 죽이려던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역사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세상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경은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대략적인 시간 순서로 기록되긴 했지만 하나하나 정확하게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정황상 가인이 첫째 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인 것은 같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는, 특히 한국 분들이 혼란을 겪는데,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렇죠? 이 셋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들이 셋째 아들인 것처럼 자꾸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낳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셋이 세 번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없어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에 창세기 5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족보를 보게 되면 직접 한번 펼쳐서 보세요. 6절을 한번 보면,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패턴이 뒤에도 계속 이렇게 지속됩니다. 그렇죠? 계속 지속돼요. 자, 그런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6절에 보면,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이것이 이 사람을 낳기 전에, 그러니까 9절을 보게 된다면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기 전에는 아무런 자식이 없었고 게난을 처음으로 낳은 것이고 그 후에 여러 자녀들을 낳은 것처럼 여겨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12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 아들을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손들을 취사 선택하여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자, 만약에, 자, 보세요.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05세 이전에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 똑같은 패턴을 말하고 있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그러죠. 만약에 6절, 9절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 아들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4절에 나오는 아담은 셋을 낳은 후라고 말할 때 셋이 첫째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의 첫째 아들이 셋이 아니죠.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패턴이 첫 번째 아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의 이름 전에도 이미 자녀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셋 그 사이에도 여러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자들이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인정을 해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있었느냐 이렇게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고 그 자녀들 가운데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질문으로 가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주장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신화적인 해석입니다. 고대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인이 사람이 아니라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천상적 존재인데, 천상적 존재 중에서도 착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 즉 사탄의 아들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이 가인은 바로 사탄의 아들이었다. 사탄의 아들을 낳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1절을 한번 보면,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등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할 때 아들의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남자 또는 남편을 가리키는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할 때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고대 유대인들은 이것이 바로 이쉬가 때로는 천사를 가리키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상적 존재를 낳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아들을 낳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와 충돌하게 됩니다. 사람이 천상적 존재를 낳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 앞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아들을 낳았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충돌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목 문화, 목축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문화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 문화의 우월성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었습니다. 애굽 땅은 농경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 문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도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해방되어 농경 문화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 목축 유목 문화가. 그러니까 농경 문화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적합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들은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실마리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은 역사가 아니게 됩니다. 설화로 남게 됩니다. 우리 받아들일 수 없죠.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은 재물의 종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세의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아벨은 양의 피로 드리지 않았느냐, 피가 뭘 상징하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그냥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다. 재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게 되면 소제라고 하는 곡물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곡물도 정성껏 드리면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는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제사의 종류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정성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은 받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재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드렸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3절을 한번 보면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하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러 날의 끝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 날의 끝에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게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인은 수확을 한 다음에 수확하자마자 가장 좋은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벨은 어떤 재물을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첫 번째 거를 드려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해석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약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저의 해석이 뭐냐? 사실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영국 더럼 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그 모벌리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해석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그 김구원 교수님이나 또 김재구 교수님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는 누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왜 그렇게 보는가? 원전 문맥과 근전 문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 원전 문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창세기 전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들은 버리시고 둘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취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나가 다 장자가 장자권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가 장자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차자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이 있죠.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그 말을 언제 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무슨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에서와 야곱이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말했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겁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쌍둥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세라와 베레스가 나오죠. 세라와 베레스. 그 세라와 베레스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가 손을 딱 내밀죠. 첫째인 거를 구분하려고 여기다 빨간색 줄을 매죠. 다시 쏙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온 애가 둘째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둘째가 누구예요? 베레스죠. 첫째가 세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세라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베레스를 선택했습니다. 베레스에게서 다윗 왕조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렇죠?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야곱이 나중에 축복 기도할 때 엇갈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므낫세에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적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주권적 선택입니다. 창세기의 원전 문맥을 통해 볼 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말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주권적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접 문맥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권적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면 7절, 4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을 행하다, 선을 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재물을 잘못 들인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앞절에 보면 가인이 자기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그렇죠? 분하여 안색이 변한 그거를 두고 지금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장에서도 나왔던 단어예요. 3장에서도.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앞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재물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껏 드린 재물을 하나님이 뭔데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분하여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한 그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을 네가 왜 악하다라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재물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전혀 없죠. 왜 재물을 그렇게 드렸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죠. 그렇죠? 재물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내가 한 일을 왜 악하다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보면 가인을 언급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가인의 죄에 대해서 재물을 잘못 드렸다, 재물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후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 구절만 볼 텐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말해요. 그 분하여 분을 참지 못하고 아우를 죽인 그 사건을 가르켜 말하지 재물을 잘못 드린 사건을 갖다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어떤 길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문맥을 보게 되면 리처드 보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신약 성경은 가인의 죄에 대해 말할 때 가인의 재물을 잘못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인이 저지른 그 후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유리한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죽이지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너에게 표를 줄게 그러죠. 표만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근데 가인이 그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녹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요. 왜 성을 쌓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 가지고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성을 쌓아서 내가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표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이유는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과응보적인 생각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말이 아니라 반성경적인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나치게 변증법적인 논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욥도 그렇잖아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고난받았을 것이다.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욥이 왜 고난받았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에서, 앞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인간의 죄악이 그의 아들들에게도 대를 이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까? 내가 무익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능력이 우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는 아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희 상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의 제물은 조금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제 제물을 받지 않더라도 저는 늘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물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아벨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정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해요. 헤벨. 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많이 본 단어네요. 어디 나오냐면 전도서에 많이 나와요. 전도서. 무슨 단어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헤벨입니다. 이게 아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덧없다, 헛되다, 호흡, 수증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시대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나타냅니다. 아벨은 자기의 이름처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늘 인정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리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의롭다라고 칭해졌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로 앞절에 보면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그 다음 절에 바로 아벨의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에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양의 첫 새끼를 드리지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내가 드린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 마음이에요. 당연히 내가 드린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충분한 재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이 가인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흠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잘 드렸겠어요? 그렇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헤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것.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전 주권적 선택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중지해야 됩니다. 가장 큰 죄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처럼 시기하게 돼요. 가인처럼 질투하게 됩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심은 사람의 눈을 가려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선악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 시기심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장로가 못된 것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시기해요. 장로가 못되면 교회 떠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교회 섬기는 일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녀 대학 간 것 가지고 남의 자녀는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요. 다른 분 보면은 뭐 좋은 직장 가졌는데 우리 남편은 뭐 별보,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열심히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편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자신이 보디발의 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팔려갔다가 또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난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1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위험을 앞두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단히 믿음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고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게 참다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에 의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저 자신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될 자격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구원받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나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그 믿음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내 열심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섭섭해집니다. 거절감 때문에 상처받게 됩니다. 옆 사람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11조 내면서도 자랑하게 됩니다. 주일 성수하면서도 자랑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는 늘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늘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십자가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죄를 다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